예,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에 대해서 계속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위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함을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그 자유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얘기는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그 장로교에서 믿는 큰 교리 중에 하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붙잡아서 하여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붙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지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케 되었는데, 죄의 사슬에서, 율법의 사슬에서 하나님께 무슨 빚을 갚아야 될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될 것처럼 하는 그 죄책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겨주셨는데,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종이 돼서 서로 섬기고, 자유케 자기의 선택으로 어른처럼, 구원 받은 사람처럼, 예, 산 사람처럼 그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는 굳게 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할 수가, 자유케 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빚을, 엄청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아직도 더 일을 해서 막 악착같이 막 한 사람이라도 막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다 긁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5장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자유란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에 묶여버렸잖아요. 이길 수 없는 죄에 묶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큰 죄인인 것처럼,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는 것처럼, 그 율법주의에 나의 선행과 내가 쌓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멍에에 매이는 것도 자유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자유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도 아니고 율법에 매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매이는 거라고, 은혜에 매이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종의 삶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것이 자유라고 5장 전반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참되고 지혜로운 일을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거 따라서 하는 게 은혜입니다. 어릴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자유겠습니까?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돼서까지 부모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부모한테 일일이 그걸 합격점을 받고 일일이 그걸 검사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무슨 자유겠어요? 어른이 되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판단해서 이 부모의 그런 그 하나하나의 지시에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릴 적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참되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넓은 사람이 되라, 깨끗해라 하는 그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자유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감사함으로 옳은 줄로 알고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묶였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오직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그게 때로는 멍에를 메는 것 같고, 때로는 종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일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나는 결단과 고통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혼자 해야 된다면, 그 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은 너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건 너무 멀어요. 높아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길을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생각으로만은 이래야 예수님을 만날 것 같고, 생각으로는 이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을 때,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종이 되는 그 길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말씀에 묶이는 그 길을, 때로는 다른 사람 종처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선 사람처럼, 독수리 날개 엎혀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 파리가 여기 사람 어깨에 딱 붙어서 태평양도 비행기 타고 건너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꽉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부르신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의 구체적인 그 비결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자유케 되는 길, 내 마음의 욕심에도 묶이지 않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묶여서 사는 자유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16절에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히려 죄에 묶이는 그 작은 아들 같은, 내 마음대로 재산 갖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되지만도 못한 처지가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18절에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바울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또 한 번은 율법 아래에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묶여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뭐냐, 그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받는 삶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뭐 그게 무슨 말이 됐든지 하여간 바울이 가르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한번 보세요. 24절에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근데 뭐 육체가 그게 뭐, 우린 육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육체가 무슨 뜻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바울이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덕으로 육신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덕으로 성령님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입어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우리가 선택해서 뭐 시험 봐서 부모님 아들이 되는 건 아니, 자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덕으로 육신의 그 일을 따라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합격해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이 부모님이 돼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성령님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깨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얻은 그 거듭남, 위로부터 오는 거듭난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우리 살아있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았으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롭듯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게 우리의 산 거고, 육신을 따라 있는 옛생명, 옛사람은 죽었으면 옛생명을 따라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물고기가 물에 사는 자유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그 영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끼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 밤과 낮이 다르듯이, 동과 서가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반대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선택자가 돼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선을 선택했다가 악을 선택했다가, 선을 선택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육체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무슨 길을 갈 거냐, 무슨 결정을 할 거냐 할 때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세상의 가르침과 말씀의 지혜 가운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선택하도록.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하는 그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판단자가 돼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해 있으면 살고 성령에 속해 있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니까 화평하자고 친구 되자고 하면서 당짓고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화평하심은 알지 못한 채로 꼭 뭐 나쁜 거, 음행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을, 더러운 것을 원하는, 소욕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것을 원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싶더라도, 아무리 의롭고 싶더라도, 화평을 누리고 싶더라도 아무리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를 원하더라도 하나님 밖에서는 결국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짓는 것과 분내는 것과 음란한 것으로 가게 돼 있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 형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해서 그 심판은 사형 선고였는데 그 사형 선고는 내려졌을 때 사형의 집행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 어깨에 내려져서 우리 대신 예수가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소멸되고 다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온전히 만족이 되어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의롭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그 성령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여유와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선택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걸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맞는 것을 소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육체고 그런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자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잠시 누리다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잠깐 누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묶여 있어야만 성령께 붙잡혀야만 성령의 소욕을 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내가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요만큼만 가야지 30대까지만 가야지 집 하나만 사고 그래야지 뭐만 하고 해야지 이렇게 순종의 범위와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와 한계를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수준에 끌어맞추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판단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 그 권위를 끌어내리려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해 있거나 육체에 속해 있거나 중간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란 게 뭐냐? 바울은 일관되게 물론 바울이 육체라고 얘기할 때 이 정신과 대조되는 육체 우리가 몸과 마음 그러잖아요.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육체라는 그 말을 이 정신과 마음과 대조되는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육체 그렇게 쓸 때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육체는 바울에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생명, 옛사람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70년대였을 거예요. 그때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육체라고 바울이 헬라말로 육체라고 기록한 그 일을 문맥이 그럴 경우에는 sinful nature라고 일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정신과 대조되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신학에서는 이 성경의 신학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죄에 묶여있는 옛사람의 생명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그 NIV 성경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라고 다시 번역 직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하여간에 그게 근데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죄된 본성,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육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모든 생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원하는 바와 옛날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육체의 소욕이란 악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소망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고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나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는 분이 있을까요? 정말 더 음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것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호색하기를 정말 소망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습관으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정말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잔인한 걸 잔인한 건 줄 모르고, 음행을 더러운 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사람이 본성으로 그거를 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 선한 걸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누가 더러운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걸 원하, 사랑을 원하죠. 즐거운 걸 원하죠. 화평을 원하죠.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평강을 원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희락을, 하나님보다 사람하고 화평한 것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만족한 것을 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동성애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짝꿍하는 것을 평강이고 연합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그걸 소원하라고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의 습관에 묶여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올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지 않고, 사랑이 하나님보다 좋은 것처럼, 그러면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겁니다. 화평을 원하더라도 화평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바운더리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화평을 구하면 그게 당짓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이 맞고 화평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화평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배제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이제 막 무슨 정당성까지 얻어서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전쟁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께 마음이 들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고 싶은 복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복을 받고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 뭡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 신, 내가 뇌물을 바쳐서 정성을 들여서 좌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뜻에 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그것에서 굿도 하고 정성도 드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와의 화평과 교통함과 그걸 누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뭔가 나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속에서 그 존재와의 교통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 선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그 절대적인 그분과의 평강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부족해요.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룩하고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정성대로 내 소망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과 주술 아니겠어요? 예,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고 그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는 삶이 대조되는데 선과 악도 아니고 무법과 율법도 아니고 세속과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생명의 근원이 나한테 있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33편은 우리가 이게 형제로 수평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하고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연합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동거하는 것은 오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보게 됩니다. 사람끼리도 그래요. 연합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맞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동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합집산이잖아요. 세상의 관계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는 것이 드러나면 오래 동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 오래 동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우리 교인 같은 경우는 식구들을 가족을 시험 봐서 자격 보고 뽑지는 않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예요. 낳고 보니까 우리 자식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자식만 못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부모만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동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게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맞는 것과 오래 같이 있는 것이 같이 될 때 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우리는 동거할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왜 연합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구원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귀하고 그것만으로 서로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동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목마르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이 대문대문 그냥 맨날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기도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뜻대로 착착착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 연합함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데요, 기뻐하니까 사랑하잖아요. 예쁘니까 사랑하잖아요. 그게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얼굴을 내가 배우니 친근하신 얼굴이라 더욱 친근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우리를 기뻐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훑고 지나가고 예배 때마다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오래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 거하는 것이, 오래 거하려면 가지치기가, 주님께 붙어있고 오래 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래 주님과 거하는 데에는요, 내 소욕이 잘라지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일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오래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는데 쓸데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욕들이 있어요. 그게 가지치기가 되어야 오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오래 있어야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오래 걸리는 과정 중에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래 걸리는 과정 중에서는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열매 맺는 그 일에 우리의 힘과 마음을 쏟는,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심하시죠? 저도 한심합니다. 이번 설교가 준비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데,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전해서 나도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가지치기 하듯 즐겁게 기쁘게 버려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즐겁고 기뻐하며 따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생기고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생겨야 될 텐데,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나요?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능력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비결을 다 알고 있나요? 참 답답했습니다. 아득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가까워서 옷이 살갗에 닿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대요.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무척 부러우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 견딜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를 진짜 그렇게 다 알고 일일이 주관하시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제가 조금 아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정말 같이 하시면 이렇게 살아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두려웠습니다. 그 책도 많이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기도도, 기도원 갔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잘 그렇습니다. 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비결과 지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안전한 그 자유로운 길로 걸을 것 같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하는 말은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다 안다고 자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에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과 선행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가진 자신감은,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 은혜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갈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이 기도의 응답의 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도, 이 기도의 응답의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능력 있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펴보니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선하게 칭찬받고 큰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났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열매 맺을 줄 믿어요. 하루를 살아도 산 사람처럼 살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추수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열매 많이 맺어 보이는 곳,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 주님이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추수의 주인이 열매 거두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오래 거하시도록 놓지 않고, 주님이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 뜻에 따라 살면, 이 바울이 얘기한 성령에 따라 살아 자유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오시되 떠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싹 이루고 그냥 떠나셔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오래도록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는 그것을 선한 줄로, 좋은 것인 줄 알고 기뻐하는 그런 동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